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 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여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뛰어넘어서 19절을 읽겠습니다. 예,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1년도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유럽 4개국 전도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독일, 헝가리, 루마니아, 터키 이렇게 4개국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독일을 지나서 헝가리에 3일간 집회를 갖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집회 장소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됐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선교사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이 지하철이 몇 년이나 됐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만히 지하철을 둘러보니까 너무 좀 오래된 것 같고 허름해 보여서 우리 지하철은 굉장히 이렇게 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중 잡아서 한 50년은 됐습니까? 하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이 지하철이 10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1년도 제가 헝가리에 방문했는데 100년 전에 땅속에 기차가 다녔다. 우리나라는 그 시대, 그 시절 그 이야기 들으면 이해할 수 없는 별나라 이야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아, 정말 그때 그 시절에 양반, 쌍놈, 에헴 하고 그렇게 시절을 보내던 때 호롱불에 불을 켜고 살던 그 시절 그 나라는 전기가 있어가지고 또 얼마나 장비가 발달됐는지 지하를 막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기차가 다니고 있었다고 하니까 이야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주변에 동구권 유럽이 눈부신 발전을 그 당시 했었는데 제가 2001년도 갔을 때는 사회주의 그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경제가 침체되고 더 이상 발전을 하지 않고 발전이 멈춰버렸죠. 경제가 뒷걸음질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국을 경제 모델로 삼을 정도로 완전히 이제 상황이 뒤바뀐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인생 속에 누구를 만나느냐. 내 인생의 삶 속에 내 마음이 누구와 연결되어 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하고 달라지는 거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마가복음 5장 1절을 보면 예수를 만나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나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 생애 속에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놨잖아요. 사단에게 잡혀서 집안에 살 수 없어서 뛰쳐나가서 무덤 사이에 거처를 삼고 날이면 날마다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 막 놀래키고 밤이고 낮이고 잠도 자지 않고 막 몸부림을 치며 괴성을 지르며 다니는 그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부모도 동네 사람들도 그를 착고에 채워놓지만 방법이 없고 그를 제어할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착고가 벗겨지고 그가 귀신에 잡혀서 막 소리를 지르며 고통 속에 살던 그의 인생의 고통이 끝이 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사단에게서 벗어나지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북에 있을 때 한 자매님이 제게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 남편 좀 찾아주세요. 왜요? 남편이 전화가 왔는데 나 찾지 마라 죽을 거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대. 제가 전화를 했더니 광주까지 내려가서 광주 어딘가 지금 있는데 자기는 인생 더 이상 살아야 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 형제님이 10년 전에 쓰러져서 집안에 이제 직장도 못 다니고 누워있게 됐는데 이 형제님이 이제 누워서 지내지만 허리가 안 좋아서 일을 못해서 그렇지 활동하는 건 다 아니까 집안에 그렇게 갇혀 있으려고 하니까 무료해서 지루해서 그냥 동네 한 바퀴 돈다는 게 도박하는 곳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옆에 가서 구경을 하다 보니까 왜 그 갬평이라 그럽니까? 이렇게 주잖아요. 돈 따면 이렇게 옆 사람에게. 그걸 이제 만 원짜리 한 장 한 장 받아드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자꾸 그곳에 앉아있다 보니까 판이 보이잖아요. 원래 장기도 직접 두는 것보다 훈수 두는 게 잘 보인다 그러죠. 훈수는 빤 맞아가면서 든다 하더라고요. 옆에 있다 보니까 그 돈이 다 자기 돈으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뛰어들어서 도박을 하게 됐는데 가정 형편은 너무너무 어렵죠. 본인이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닌데 기초수급자예요. 반지하 700만원 보증금에 월 얼마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보증금 그 월세로 살고 있는 보증금 계약서까지 잡히고 빚을 내가지고 도박을 해서 이제 빚을 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길가에 나앉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도저히 책임을 질 수 없어서 도망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죽을 거다 그러는데 그런 분 치고 죽을 용기가 없지요. 형제님 그러지 말고 빨리 오세요 그랬더니 며칠 지나서 오셨더라고요. 빚이 얼마 줬어요? 1500요. 항상 거짓말이거든요. 도박하는 분들은 빚이 자꾸 늘어나요. 한참 이야기하다가도 얼마 줬어요? 2300만원.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 또 물으면 또 3300만원. 이 형제님이 그렇게 이제 빚더미 앉게 되고 그 상황이 되니까 자매님이 와서 목사님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편이 직장을 못 다니게 되면서 마음에 이제부터는 내가 가정을 지켜야 되는구나라는 생각 하나에 이끌려서 10년 세월을 야간 근무를 하면서 매일같이 직장을 이렇게 다녔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요 자매님 그 자매님 생각이죠. 지금부터 내가 가정을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그 생각 하나 받아들여서 10년 세월 살았는데 다 망했잖아요. 잘 되는 게 없잖아요. 남편은 도박을 해서 빚더미 앉았죠. 큰딸아이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인데 한쪽 눈이 실명돼가고 있는데 국립의료원에서 정기치료를 받고 있지만 병명도 없죠. 둘째 아이 남자아이인데 초등학교 5학년 소변을 보면 피가 섞여 나오는데 역시 서울대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병명도 없어요. 친구들이 같이 소변 보면 야 너 빨간 오줌 나온다 그러면서 막 놀린대요. 병원을 가도 방법이 없으니까요. 병명도 없고요. 자매님 지금까지 내가 가정을 지켜야지라는 생각 하나 받아들이고 그 생각 따라 걸어온 인생길 다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손을 떼시지요. 이제는 손을 놓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에게 맡기십시오. 주님에게 모든 걸 한번 맡겨보세요. 요즘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대요. 설마 하나님이 굶어 죽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정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는 게 훨씬 아니 100배 낫죠. 맞습니까? 그래요. 100배 나아요. 비교가 안 돼요. 내가 가정을 지키는 것보다 주님이 지키는 게 훨씬 낫죠. 자매님 이제 포기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10년 동안 붙들고 살아가지고 10년 세월 살아봤는데도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아이고 속 시원해라 하고 훌훌 털어버릴 것 같은데도 이걸 못 넣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병원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직장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10년 동안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만 빼고 계속 야근 근무를 하면서 직장을 다녀놓으니까 이제는 한계가 온 거죠. 내려놔라, 맡겨라, 포기해라. 주님의 손에 맡기면 주님이 훨씬 자매님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도 놓지 못하던 그 자매님 마음에서 다 내려놓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죠.
내가 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 일하고 싶어도 절대 일할 수 없어요. 내가 손을 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베드로의 인생 속에도 밤이 맞도록 수고해 얻은 것이 없었던 그의 배에 예수님이 타시면서 인생이 변하는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 배에 예수님이 타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예수님이 그 배를 채우시는 것을 보는 거지. 주님 없이 인생길을 가는 것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길 속에 만나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예수님이 대신해 주시겠지만 예수님 없이 내 인생길을 간다면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내가 스스로 당해야 하니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는 걸 보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 베드로가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는 일이 정확하게 구분되고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으로 사는 삶과 나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삶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하고 인간이 하는 일이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매님이 주님의 손에 인생을 맡기게 됐을 때 이 자매님 주님의 손에 자기 가정을 맡기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일을 해 가시는데 형제님이 돌아와서 양천 예배당 공사에 가가지고 봉사를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예배당 공사 마쳤는데 후배가 전화 와가지고 선배님 저희 인쇄소에 와서 일 좀 해주시죠. 전에 을주로 인쇄하는 그 계통에 일을 했는데 어이 후배 나는 허리가 좋지 않아. 내가 그냥 서서 힘 안 쓰고 하는 일은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그 인쇄소 있으면 힘든 일은 무거운 짐을 들고 해야 되는데 내가 힘든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선배님 힘든 일은 제가 할 테니까 선배님 와서 옆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젊은 애들을 써보니까요 도저히 못 쓰겠어요. 그리고 이 형제님이 직장이 됐는데 그때 월급 24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2004년도쯤 될 것 같아요. 3년쯤. 지금도 그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큰아이가 딸아이가 이제 국립의료원에 계속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데 병명이 나지 않았는데 병명이 나왔어요. 이 병은 5살 때 아주 어릴 때 발견을 한다 하면 바로 수술을 해주면 되는데 시간을 놓쳤다는 거죠. 시기를. 그래서 20대가 조금 지나면 눈이 풀어지는 병이래요. 그때 되면 수술을 해주면 될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쪽 눈이 거의 시력이 떨어지고 이 시력이 이제 다 떨어지면 반대쪽 눈도 시력이 떨어지게 된다는데 시력이 거의 떨어진 상태에서 특수렌즈를 끼고 다녔는데 수양에 가서 잊어버렸어요. 이걸 빼놓고 세수를 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씻다가 그만 빠뜨려버린 거지요. 이 아이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렌즈를 잊어버리게 하신 이유가 뭘까? 비싼 렌즈인데 어머니가 하시면 혼내실 텐데. 아 맞다, 이걸 잊어버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렌즈가 필요 없으니까 잊어버리게 했겠지.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전에 쓰던 안경을 쓰는데 눈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적이에요. 시력이 다 떨어지는 아이가 갑자기 시력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둘째 아이는 신장이 염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다. 그리고 이제 약을 먹었는데 약이 너무 독해가지고 다 토해버렸어. 그러다가 이 아이가 마음에 엄마 내가 박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주일날 저희 교회에 박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를 딱 받았는데 세상에 깨끗이 나왔어요. 자매인 삶 속에 내가 가정을 지금부터 지켜야 되겠구나 하면서 자기로서 살아온 삶의 결과는 고통이고 불행이고 절망인데 자기 방법 버리고 예수님 손에 맡기게 되면서 예수님이 그 가정을 지키게 됐을 때는 너무너무 형통하고 복되고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말씀 진지하게 잘 들어가지고 아멘.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정확하게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만나지면 누구든지 그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변하듯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자매님 삶 속에 정말 그 모든 인생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주님의 손에 맡겨지게 됐을 때 주님이 너무너무 복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 주일 목사님 말씀에 사람을 복제인간을 만든다는데 지금 복제인간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기술이 갖춰져 있다는데 그 복제인간을 어떻게 만드느냐, 세포 속에 원래 들어있는 그 DNA가 있어가지고 그 DNA가 지시를 하는 대로 모든 게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그 세포 속에 들어있는 원래 들어있는 DNA를 빼버리고 내 DNA를 딱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세포 분열이 막 일어나고 자라나면서 모든 게 이제 나와 똑같은 체질, 나와 똑같은 기능, 모든 게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처럼 내 마음의 DNA를 빼내버리고 예수님의 DNA를 내 마음에 넣으면 예수님과 같아질 거다. 예수님 기뻐하는 게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 즐거워하는 것이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주님 싫어하는 것이 내가 싫어하는 것이 되고 똑같이 주님과 같은 복제인간이 되듯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될 거다. 그래서 정말 더럽고 추한 인간의 마음이 버려지고 인간의 마음의 그 DNA가 뽑혀나가고 예수님의 그 마음의 DNA가 내 마음에 심겨지게 되면 내 마음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의 DNA가 DNA에 의해서 내 마음이 형성되어져 갈 거라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는데 갈 때 시간을 한번 물어봤어요. 소요 시간이 어떻게 드느냐고. 에티오피아까지 16시간 걸린다. 에티오피아에서 코트디바르까지 6시간이 걸린다. 멀긴 멀대요. 근데 좋은 게, 비행기 안에서 할 거 없잖아요. 뭐 영화도 보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봤어요. 신약 성경을 한번 쭉 뗐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에 젖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렇게 스며들면서 내 마음이 막 밝아지고 기쁘고 소망스럽고 행복한 거죠. 그 내가 스스로 변하려고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달라지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의 DNA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의 DNA 빼내버리고 예수님 마음의 DNA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DNA가 지시를 한다는 거죠. 너는 귀가 되라, 너는 심장이 되라, 너는 간이 되라. 그렇게 지시를 하면서 이 몸의 모든 기능들이 만들어진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의 DNA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면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주의 마음들이 새록새록 내 마음에 피어나면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겠지요. 감사의 꽃이, 소망의 꽃이. 목사님이 대전도 집회 때 오셔가지고 그 출판 기념회를 갔는데 우리 형제자매들 보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복음의 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동안 피어난 복음의 꽃이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소망스러웠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겠습니다. 1장 1절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이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그 다음 6절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구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가서 머물게 됐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세월, 10년 세월을 보냈는데 그 남편 죽었죠. 말론과 기론 두 아들 죽었죠. 가진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성북의 자매님도 이제부터 내가 가정을 지켜야 되는구나 하고 10년을 그렇게 살았다 카더라. 현대판 나옴이죠. 여러분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아가는 삶 동안 실패가 없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언제 베들레헴을 떠났습니까? 흉년이 찾아오니까요. 흉년이 찾아오면 다 베들레헴을 떠납니까? 성경에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 많을 텐데 흉년이 임함으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떠나간 사람은 나오미 가정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흉년이 오면서 떠나게 됩니까? 지금까지 베들레헴에 살아오는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흉년이 왔는데 흉년이 나오미에게 왜 문제가 되느냐는 거죠. 왜 흉년이 나오미로 하여금 베들레헴을 떠나가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불행은 왜 찾아오는 거냐? 하나님을 떠나면서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불행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불행이 찾아오는 거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불행이 찾아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폐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엇이 악이냐, 무엇이 고통이냐. 우리는 고통을 아,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니까, 모든 고통의 원인을 행위에서 찾고 있습니다. 형편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어려운 형편만 사라지면, 그리고 이 어려운 형편에서만 벗어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네 속에 나를 버림과 네가 나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그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자,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그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의 왕이 돼서 산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그것이, 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믿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지 않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로, 표면적인 것으로, 형식적인 것으로, 아니면 입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 마음을 두들겨 보면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베들레헴은 약속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에 왜 흉년이 왔습니까? 흉년이 와도 문제가 안 되죠. 흉년이 와도 문제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으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는 나의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간다면 마음의 흉년이 왜 오겠습니까? 흉년이 와서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흉년이 왔기 때문에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평상시 문제가 없이 교회를 잘 나오다가도 조금만 마음에 부담스러운 형편이 오면 마음이 부딪혀지거나 간섭을 받으면 아, 난 일 못하겠어요. 아, 저 뭐 좀 쉬겠어요. 아, 난 이젠 교회 못 나오겠어요. 하면서 팍 강팍해지는 사람들을 보면 다 나오미과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 교회 못 나오겠어요. 나 이제 교회 일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러면 하나님도 부정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대답 못하시겠죠. 아,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DNA가 그 마음을 주장하면 어떤 부담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형편도 내 앞을 가로막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김이 되셔요. 사망이 이김이, 이김이 사망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으니까, 예수님은 이김이시니까,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면 형편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돼요? 좀 어려울 때도 있는 거죠. 좀 힘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힘든 게 힘들지 않고 어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때로 실패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나오미가 있던 곳을 떠나가잖아요. 왜요? 베들레헴을 떠나 고통이 없는 곳으로, 베들레헴을 떠나 부담이 없는 곳으로, 베들레헴을 떠나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갔지만 그곳에 편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불행이 있었고 저주가 있었고 사망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오미가 있던 곳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에게 속하여지고 종에게 속한 바 되면서 약속 안에 머물게 되면서 슬픔도 끝나고 고통도 끝나고 괴로움도 끝나고 어둠도 끝나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약속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증개하겠고 내 폐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룻기 2장을 찾아야 되는데 룻기 1장 19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하고 지금 헷갈리고 있네요. 자, 1장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머물며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자, 코트디부아르는 이제 저희들 나라하고 9시간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참 잠자 시간이에요. 이 성경을 보니까 야, 이제야 나오미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나오네요. 그죠? 예.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날 때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길을 갔는데, 그렇죠?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오면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인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강팍한 사람은 그래 말 안 해요. 그죠? 예. 자, 이제 나오미 마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어지는 거 좋아요? 싫어요? 대답을 어찌 해야 될지 애매모호합니까? 비어지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좋은 거예요. 자, 봐요.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 비우셨으면 누가 채워져요? 그렇죠. 예. 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자, 이제 하나님이 비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자신으로 사는 게 좋아요? 하나님으로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으로 사는 게 안전해요? 하나님으로 사는 게 안전해요? 하나님으로 사는 게 안전하죠. 이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나오미와 같이 몸은 베들레헴을 떠난 적이 없어도 마음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거기서 마음에서 모압을 떠나기를 원하시고 마음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 생각에 이끌려 생각을 쫓아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코트디부아르 이렇게 이제 캠프 대장이 돼서 다녀오게 됐는데, 아, 이번에 코트디부아르 가봤더니 덥더라고요. 코트 안 입고 와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 코트디부아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른 목사님이 가시도록 돼 있는데 이 목사님 몸이 좀 안 좋아서 서울 대전도 집회 기간에 갑자기 저하고 이제 바뀌게 됐는데,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났는데 바로 다음 주 우리 집회 마치면 다녀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이정도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은 저 연락을 받으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정부하고 같이 캠프를 하고 이제 마인드 발족식을 해서 이제 정부 행사를 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된 게 결정된 것이 없대요. 진행된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이번에 서부 아프리카에 사역자 이동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준현 선교사님은 하여튼 포고에서 20년 선교를 했다거나 대부분 오랫동안 한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토고, 베냉,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불어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어권에 사역자 이동이 됐어요. 이 정도 선교사님이 가고 나니까 아이고야 캠프 어떻게 하나. 이제 갔더니 오셨더라고요. 얼마 전 코트디부아르에서 국무총리 밑에 바로 직속 기관이 하나 생겼는데 그 직속 기관 대표자가 한국에 방문해서 음악학교에 다녀갔죠. 이번에 와서 그분을 뵀는데 이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교회 와서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섬겨드리고 했는데 제가 갔는데 친구라 그러면서 그 사모님을 식사자리에 모시고 나온 내 아내를 데리고 나온 것은 당신과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를 데리고 왔다 그러더라. 그래서 나도 친구이기 때문에 내 아내를 데리고 가야만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틀 반 정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었어요. 둘째 날 오후 2시에 교육부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초중고 교육부 장관이 있고 고등교육부 장관이 있어요. 고등교육부는 이제 대학교를 이제 관리하는 이제 장관인데 고등교육부에서 고등교육부 장관님하고 미팅이 있고 그 다음에 각계 부처의 고위 관리들이 와서 관료들이 와서 마인드 강연을 듣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주선을 했죠. 교육부 장관 미팅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끝까지 들었으면 좋겠는데 프랑스 일정이 있어가지고 마인드 강연 듣다가 중간에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래 중간에 듣고 나가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행사 이제 마인드 강연 마쳤을 때 예, 저 여자분입니다. 저 여자분이 고등교육부 장관입니다. 다 마쳤는데 이제 그 우리 마인드 강연을 주선했던 대표되는 분이 당장 대학교부터 마인드 강연을 합시다. 그곳에 뭐 환경부, 교육부, 그다음 군부대 막 각 부처의 관료들이 한 20여 명 와서 들었는데 꿈만 같은 거예요. 마치고 나서 이분 사무실에 가서 우리가 회의를 했어요. 첫째, 대학교에서 캠프를 하는데 캠프 기간 동안 기숙사니 그 모든 시설을 사용하고 그곳에서 이제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확정을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분이 바로 학교 디렉터에 전화해가지고 25일부터 29일까지 학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결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29일 날 28일까지 원래는 24일에서 28일까지 6월 달이죠. 캠프를 갔는데 그리고 29일 날 이제 마인드 발족식을 정부 행사를 갔는데 그 호텔에 1700석 대강당이 있는데 그 대강당을 다른 사람이 대관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루 앞당겨서 28일날 하자. 대관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다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는데 이 정도 선교사님께 물으니까 원래 28일도 이야기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거라는 거죠. 근데 그분에게 29일날 강당이 이미 대관이 됐는데 28일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사무실에 들어가서 나오더니 가능하다. 그러면서 대통령 미팅은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대통령 면담, 총리 면담, 영부인 면담 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은 6월 28일, 29일 이틀 30일 날 아침 일찍 출발하시니까 딱 이틀 계시는 거예요. 이틀 동안 코트디부아를 다 얻는 거더라. 대통령 만나시고 영부인 만나시고 총리 만나고. 저희들이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대로 바로 전화해서 일을 다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합창단, 의료봉사단, 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세관 통과하는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관계부처에 전화 딱 해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당장 처리가 됩니다. 행사 장소에서 이제 호텔 대강당까지 1,000명 학생들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 1,000명을 데리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버스가 필요합니다. 당장 전화해서 딱 정리해 주십시오. 호텔의 대강당 사용료가 3만 불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하루 강당 사용하는데 3천만 원 넘는 강당 없어요. 세상에 아프리카에 3만 불 되는 강당이 있다니. 근데 그 모든 하루 동안 사용하는 모든 걸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합니다. 2015년 대통령께서 내건 슬로건이 있대요. 새로운 코트디부아르 사람을 만들자. 지금까지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대요. 이분이 마인드 강연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바로 이거다. 새로운 코트디부아르 사람들을 만드는데 바로 이 마인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에 왔다 가신 거예요. 가시기 전에 박 목사님께 복음을 들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가서 저도 식사가 나오기 전까지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음식이 나오는데 그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사모님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달게 들으시는지 최요한이 막 그 정관에 물렸다가 낫게 된 이야기 들으면서는 막 박수를 치시고 말씀에 푹 젖어드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 대표되는 분이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복음이 코트디부아르를 바꿀 줄 믿습니다. 너무 소망스럽다. 제가 한국의 어떤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수고 많았다 그랬는데 하나 수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그분 만난 것밖에 없어요. 박 목사님 오시면 국빈으로 의전을 다 해준다 하더라고요. 호텔 숙소 모든 걸 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은 걸 볼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끌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분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이분이 바로 즉석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일을 처리해 주시고 정리해 주고 해결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뭐 그 다음에 왜 이거 이렇게 안 해주지 그런 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돌아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예. 저는 이제 코트디바르 이제 6월 말에 캠프를 가는데 그때 제가 모리타니아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 모리타니아는 그 참사관이 러시아 캠프 때 구원을 받았는데 IYF 지부를 세워달라고 언제든지 연락을 주면 3개 부처 장관은 만나게 해주겠다. 목사님이 오시면 대통령 만나는 것도 주선하겠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길을 열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걸 보면 너무 소망스러워.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새롭고 산 길이 되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나오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말하라 해라. 말하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말하예요. 인생이 왜 그렇게 안 되는지 꼬일 대로 꼬여서 정말 꽈배기 꼬이듯이 꼬여요. 나오미는 이제 말하라고 했어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말하라 해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야. 이제 진짜 나오미야. 이제 진짜 나오미야. 그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의 삶은 말하였어요. 맞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로 비어 돌아오게 했어. 하나님이 나로 정말 괴롭게 했어. 이제 그에게 고통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슬픔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이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을 인도하시듯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애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포도주 부족한 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그 제사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양, 소, 뭐 비둘기 이런 그런 짐승들이 그 안에 가득해서 더럽혀져 있지만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그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것들이 다 쫓겨나가듯이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임하시면 어떤 더럽고 추한 마음도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육신적인 것들이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쫓겨나가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자리를 잡아서 이제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즐거워하며 예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는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리라.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리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주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마라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오늘 마라를 끝내시고 나오미로서 사십시오. 이제 모압의 삶을 끝내고 베들레헴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나 여러분의 수단 방법 다 버리고 주님의 손에 여러분 생을 온전히 맡겨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난 나오미, 모압의 삶은 저주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멀어져 사는 삶의 결과 저주요 멸망이 불행입니다. 그러나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공구하시고 그 백성들을 공구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기대를 두는 삶에서 하나님께 기대를 두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모압의 삶에서 떠나 이제 베들레헴 하나님의 약속 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